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지요.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약한 자는 계속적으로 뒤로 숨게 되고 위축되고 또 기가 죽어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예요? 저도 약자예요. 다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강자지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때린 데 또 때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린 데 또 때린다.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화나요? 때린 데 또 때리면.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의 약점을 발견이라도 하면 그 약점을 빌미 삼아 계속 건들죠. 계속 아프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해요. 그것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철학자 니체는 강자의 도덕을 말했습니다. 강자의 도덕, 강자의 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에는 강자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발전한 세상에는 강자가 있어야 되고 약자는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게 해도 죄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강자의 이론, 강자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없어야 될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리지요. 정말 그럴까? 세상에 그러면 강자만 있으면 세상은 발전할까? 약자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다들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 약자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세상은 다 강자만이 사는 세상이 되어버려야 될까요? 그래야 발전할까요? 흔히 교회를 설명할 때 병원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지요. 아픈 사람이요. 조금 현찮은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병원이란 말이지요. 이렇듯 영적인 면에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들 씻을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상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다들 겉으로 표현을 안 놔도 다들 보면은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병원에 보면 다들 각가지 어떤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듯이 교회에 오는 분들을 보면 각가지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지요. 병원에 가면 또 놀라운 재미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요 덜 아픈 사람이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 침대에 있고 덜 아픈 환자가 가가지고 다리 질질 끌면서 가서 이 식판 가지고 와서 갖다 주잖아요. 네?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이덜 아픈 사람이 도와줘요. 다 똑같이 약한 자이고 똑같이 치료받아야 될 자인데 그렇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서를 거의 다 써가는 이 후반부에서 그는 대단히 집착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권면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를 세워주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14장, 15장, 이제 1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후반부에 들어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들끼리 서로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줘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환자란 말이죠.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누가 먼저 섬겨야 되느냐, 누가 먼저 세워줘야 되느냐,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세워주면 돼요. 예.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아프다 생각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나도 아프지만, 나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가서 도와주고 세워서 그를 잘 건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덜 아픈 사람, 즉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 14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첫 부분에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요. 오늘 말씀 15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14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5장 1절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줘야 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대로 인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보면 그런 부족함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들 잘하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다들 있단 말이죠. 예. 아, 이분에게는 이런 점이 약하구나. 아, 이분에게는 이런 점이 좀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 아, 이분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아, 이분에게는, 야, 이분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 큰일 나. 괜히 이거 건드려서는 이분 막 화를 낸다. 예. 그러면 안 건드는 게 좋아요. 괜히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이 다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화평하려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지적질만 해보세요. 늘 비판만 해보세요. 아이고, 무섭지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예? 또 뭘 지적하려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그게 늘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줘라. 예,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라. 이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누굴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보니까 모든 일을 쉽게 하는 자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불평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저런 일을 또 시키나? 아,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키나? 이렇게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주어지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이 제대로 사람을 알아봤구나. 그래, 이제서야 나한테 맡기네. 그래서 기쁨으로 막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쉽게 한다는 얘기는 진짜 쉬워서 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늘 두려워요. 뭘 시킬까 봐. 예. 목사님이 뭘 시킬까 봐 또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 시선 피하잖아요. 예, 자꾸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예, 또 시킬까 봐, 뭐 또 교사하라고 할까 봐, 어디 봉사하라고 할까 봐 늘 피해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 순종하려고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냥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일을 쉽게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놀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릿속에 되뇌 있는 일들이 결국은 실행에 옮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게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내가 순종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해야지 자꾸 되뇌이면 자기에게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당장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 나한테 어떻게 그 일을, 아유. 그 일을 맡길까 봐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나의 스페이스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 일이 주어졌을 때도 나는 못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놀로메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스페이스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그 스페이스는 다들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떤 일이든 내가 나한테만 주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당장에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당장에는 맡겨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이스 안에 그것들을 자꾸 되뇌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해야지,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지 자꾸 되뇌이는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반응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어져도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자예요. 작은 일에 집중하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대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삶이라도 아주 진지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배려해 줍니다.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자예요. 대충하지 마세요. 대충하면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 보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길 줄 아는 자죠. 섬길 줄 아는 자.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그러면 결국 섬길 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강한 자죠.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멈춰있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한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 30년 됐는데, 그래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예. 그것이 중요하지.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보면 어떤 거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비판할 수 있는 위치,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가 마치 판단자가 된 것처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강한 자인 것처럼 너무 쉽게 비판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구가 생각납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내가 전부인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비판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보세요. 비판받는 사람은 어쨌든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약한 면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고 이미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는 비판을 받는 대상은 약한 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담당하라.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혹 드러나게 되면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가리워줘라. 가리워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아, 우리 성도들에게 약점이 보여지면 그 약점을 좀 가리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들추어내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하지 않고 혹 보여지거든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만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의 의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중간절의 말씀에 보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아직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봉사하는 것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게 되면 아직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지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권사님 정도가 됐으면서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이미 틀린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 말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잘못된 얘기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엊그제 강준민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분노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목회에 전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그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해왔는데 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좀 실증을 느끼는 것도 같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마침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야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신선한 바람 좀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잘 세워드렸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잘 설교 자리도 세워드리고 하는 일들을 자꾸 세워드렸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부목사님이 교인들 20가정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것도 교회 근처에 개척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예. 나는 그래도 부교역자를 잘 세워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이렇게 세워드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 분노가.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예. 목사님, 강준미 목사님 첫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럴 줄 몰랐습니까? 그럴 줄 몰랐습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야지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야지요. 분노를 잠재우려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축복해서 보내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줄 몰랐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혹 실수하더라도 성도들이 잘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더 큰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실수하면 야 기회 왔어. 예? 기회가 찾아왔다 드디어. 제가 웬만해서는 실수 안 해요. 웬만해서는 실수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 실수하나. 예. 그런데 정말 혹 실수하더라도 가리워주면 덮어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실수하면 혹 허물이 보여지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아예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지만 아예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진짜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럴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탓할 것인가? 교인을 탓할 것인가? 교인을 탓할 것인가? 내가 책임질 것인가? 이거예요. 다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교인을 탓할 것인가? 내가 책임질 것인가? 항상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덮어주죠. 다 이해해 주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수용해 드리죠. 교인을 탓하기 시작해 보세요. 목사가 교인을 탓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래서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그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교인을 탓할 것인가? 내가 책임질 것인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이 약점이 있네요. 이 연약함이 있네요.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약점이 잘 치유되게 해주세요.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란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달자 시인의 이 불행이란 시, 이 강준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행,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멋있지 않아요? 저는 강준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감동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해 감동을 안 하시네요. 예. 불행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우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 상처 또 어려운 허물이 있다면 던지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주무르면 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는 자기보다 약한 자나 못한 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덕을 세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밝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3절의 얘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도 들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들으시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분에서 대부분 손가락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참 모양이 아주 아름답지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고 움푹 패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강점이라고 한다면 툭 튀어나온 부분을 강점이라 한다면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약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강점이 약점으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강점이 약점으로 끼어 들어가면 깍지 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다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약점,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치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듯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지 않고 의인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래요. 서로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또 어떤 성격도 취미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대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높이 낼 수 있는 아주 성량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높이 소리 내기보다는 아주 잔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부족을 담당해 주며 장단점을 보완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덕을 세운다, 선을 이룬다, 그 일이 쉽습니까? 나는 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악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선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또 덕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반드시 자기의 양보,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 4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렇지요? 참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견디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성경의 위로는 뭘까요? 성경의 위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힘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참겠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인내심이 강한 분들은 좀 오래도만 참고 인내심이 좀 없는 분들은 조금 적당히 참고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참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인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 그 안에서 주시는 소망으로 견뎌 이겨라. 그래서 성경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위로, 단순히 인내는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성경의 위로가 따라가야 돼요. 그 성경의 위로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시는 위로, 주시는 소망을 붙들 때 그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죄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허물이 많고 다 죄가 가득한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그 능력으로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야 된다? 복음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얘기하는 것처럼 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얘기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언제나 항상 복음에 노출되어 살아야 합니다. 햇빛을 못 보는 화초는 시들어가듯이 물을 만나지 못한 고기는 죽어가듯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노출되어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복음에 노출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만약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하나 되지 못한 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늘 다투고 만나기만 하면 늘 인상 쓰고 늘 이렇게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만 가득하다면 그래서 모여서 예배한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서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의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 즉 죄의 문제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